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정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그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가기에 온 힘을 다 쏟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즐거움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는 뭐 이런 만남들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왔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마지못해서 나오는 또 그런 발걸음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놓고 판단해 보자면은 이 성도가 만나고 모이는 건 사실 즐거움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즐거움이 되어야 하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통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목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동일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즐거움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야 참 생각이 안 통한다, 뭔가 참 나하고 뭐 다르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지를 못한다면은 예, 성도의 만남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동창 만나고 개모임하는 것처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기독교라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이걸로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동창이나 개모임 가면은 걸쭉하게 먹고 마시고 2차로 또 노래방 가가지고 기분 풀면서 재밌게 아주 지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뭐 끝나고 점심 먹고 그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이야 뭐 내가 신자니까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해도 결국 다른 모임이나 만남에 대해서는 뭐 그까지 가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냥 그런 식이 또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면서 말했는데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모이기를 피한다 이런 얘기는 예배를 없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이 성도가 만나고 모이는 것 자체를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별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는 것, 이것이 곧 내 스스로 모임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습관처럼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얘기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능을 격려하며 이런 말이 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능을 서로 격려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도의 모임을 폐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보지하는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부지런히 해라 이런 권면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수록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자기를 깨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만나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나를 격려하고 내 정신을 일깨운다는 얘기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도의 모임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를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만남에는 이제 그런 그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유익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 뭐 만나는 성도가 만났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별 의미 없는 거 여겨버리고 스스로 폐해버리는 그런 습관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혹여 그 뭐 은속교회 성도가 모이는 것에는 뭐 해봐야 별 필요가 없더라, 뭐 가봐야 뭐 세상 얘기만 하고 벌 거 없더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모임에 합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말이죠, 어떤 그런 형제를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고민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게 내 책임이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께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될, 서로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내 혼자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 하지를 마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함께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아는 성도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곁에 믿음이 부지런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려고 예의를 쓰는 그런 형제를 내게 두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돕기 위해서라, 그런 생각이 있어야 나를 돕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예수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살려고 힘쓰는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임에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만을 가질 수 있다면은 뭐 은속교회는 교회의 그 참된 본질 그대로 어떤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쪽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모이기로 정했고 약속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만큼은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성도가 함께하면서 주님에 대해 얘기하고 나눔으로써 내가 격려받겠다 위로받겠다는 이런 마음이 사실상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이러한 모습이 그러한 어떤 마음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 살아있는 의식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신앙생활에 별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이런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자기 잘나만 살아가다 보니까 뭐 누구 도움 없이도 내 힘만 가지고도 예수를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치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 형제가 필요치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 숫자 안 들리는 하나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버리지 나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이다는 이러한 의식이 싸그리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식에서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창 개모임 그것보다 더 못한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돼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믿음이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이런 말을 제게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성도가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서로에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머금고 살아간다면 진짜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참 귀한 존재가 분명히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창 모임, 개모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함께 만났다, 먹고 마셨다, 노래방과 웃고 떠든다 이런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귀하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것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는 어떤 격려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만 그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도의 만남 모임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그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은속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뭐 다 그렇다고 제가 보겠지만은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힘쓰고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분이 눈에 보인다면은 그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오늘 이 시대는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쓴 오직 예수님만 고집하면서 또 그분의 가는 길, 가신 그 길만 가려고 참 발버둥치는 그런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그러니 내게 그런 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 그게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한다면 뭐 사람 하나 만나고 사람만 알게 되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겠습니까? 감사는 안 나오죠. 근데 만약 내가 어떤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되겠는데 우연히 그 일을 해결할 만한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그런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뭐 만나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저 그 사람 만났다 해가지고 하는 감사하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로 서로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한 집안 사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만약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내가 만난 남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감사함이 없다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서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당신 나 만난 것까지 하나 감사하나 물어보면 전부 다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어떤 멍청이 맞아 죽으려고 아닌데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옆 사람에게 나에 대해 확인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걸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성도를 만난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게 있는지, 또 저 장로님 만나는 걸 내가 하는 감사한다, 그리고 또 바라지 않지만은 저를 만난 것을 하나님 감사하는가. 저는 은속교회 여러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이나마 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감사해요. 만남을 또 감사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것도 있죠. 무작정 뭐 내가 만난 사람을 무조건 다 감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감사함이 들어야 되는데 감사함이 안 든다면 무작정 감사하지 이런다 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감사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는 나를 만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만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이 되어지려면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걸 오늘 본문의 그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 나발에 대해 막 분노하고 또 이 나발을 치려고 준비할 때에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하다가 아비가일 인해서 그걸 중지하게 돼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죠. 방금 제가 누군가를 만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쳐가지고 다윗 자신이 친히 복수하고 피 흘릴 것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친히 나발을 치고 복수하는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인데 자기가 나선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나발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 은혜를 모르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같이 나발을 치려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기의 잘못됨을 아비가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게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아비가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너를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신자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가르치고 그런 나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어떤 형제분을 나에게 보내시기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에게 그게 네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어떤 분을 나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잘못됨을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 의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보내준 사람,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보낸받은 사람이다, 내가 저분께 지금 보낸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시고 지금 만나게 하셨는데 과연 나를 만난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그런 존재로 내가 저 사람 앞에 서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작정 친절하고 잘 대해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인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하나님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빌가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분이 내게 있을 때, 그래서 내 신앙에 진짜 도움이 될 때, 내게 격려가 될 때, 그로 인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서로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느냐, 이걸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고 우리도 이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인의 그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을 감으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를 만나게 하고 보내셨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좀 남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 보자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 다윗이 나발을 친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먹을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단지 그 자기 남편 나발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일부러 낮아지는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다윗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이러한 태도는 나발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쳐 다니는 반역자, 이 정도로만 다윗을 봤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 덕분에 자기 소유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이 말 자체를 우습게 그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나에게 담이 되냐 말입니다. 네가 뭔데 네까지 것 때문에 내 소유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어떤 이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 왕을 배반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 내가 함께한 것 때문에 네 소유가 지켜졌다 이런 말하는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 말하면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 당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덕을 봤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힘도 전혀 없는 나그네 쫓겨다니는 그런 처지는 그런 사람이 그 말할 때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가 무슨 힘이 있노? 네가 뭔데 네 때문에 내가 덕을 봤다 그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발 소유가 지켜진 것이 아니고 누가 힘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한다, 다윗을 택해 세웠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고 계심을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바로 그걸 알았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비가일이 봤던 거예요. 다윗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이 어떤 모습 어떤 처지인지 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게 된 것이고 그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된 것이죠. 다윗 자체는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나발과 아비가일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나발은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보지 않고 다윗만을 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 다윗의 초라한 행세 그것만 눈에 딱 들어왔지만은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함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로 내가 존재하려면은 가장 먼저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뭐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보니까 엉터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다는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저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나발이 다윗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눈에는 신앙이 엉터리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신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저분 앞에 세웠다 이걸 생각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성도를 향한 신자의 그 우리의 시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판단되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 누구의 댁에서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신앙도 없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실지 어디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 사람이 오늘도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이랬던 사람이 오늘은 뒤바뀌고 변화되어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난달인가 그 제가 33년 만인가 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이제 시간 내서 가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만나니까 또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같은 반 친구였는데 지금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다 다른 친구가 놀래요. 저건 아주 개망난이고 뭐 술 고려고 담배 고려고 하여튼 뭐 사람도 아닌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알아가지고 헷갈려 변해버리더라 뭐 이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친구들이 그 친구만 보면은 굉장히 놀래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가능성이 없다 이리 여긴 사람도 하나님은 택하는 사람 고쳐놓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면 저건 아니야 저걸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 충분히 고쳐낸다 얼마나 고쳐낸다 이런 생각에서 그걸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분 앞에 세우신 하나님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항상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되어질 것인가 항상 그런 생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은 나아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기 때문에 항상 일이 엉망이 돼버린다. 사람 보니까 우리 성도의 만남이 자꾸 엉망이 되고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 이걸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또 그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분 앞에 보내셨을 수 있다는 것, 항상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게 성도로서 정당한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5절을 보면은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아비가일은 나발 아닙니다. 부인인데 나발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다. 아이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이러한 뜻인데, 나발이 지금 그 이름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합니다. 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남편, 다윗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막 깔아뭉김으로 인해서 또 다윗의 어떤 분을 줄여보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허물이 있을 때 여기저기 막 까가지고 남편 욕을 막 하고, 우리 남편은 못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해도 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아비가일이 좀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비가일은 나발에 대해 험담을 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달라, 아비가 다윗에게 자기 허물을 사하여 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비가일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다윗이 분노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비가일 때문이 아니고 나발 때문이지. 근데 아비가일이 나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 말한 허물이 뭐냐면은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왔을 때 그걸 보지 못한 거, 그걸 자기 허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나발을 충고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니 허물은 납니다 이겁니다. 결국에 나발의 불량한 행위와 어리석음의 그 행위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엄밀히 따져본다면 아비가일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도 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자기가 나발에게 충고와 가르치지 못한 것을 자기 허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지만은 허물은 다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아비가일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지런히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결정과 허물을 끄집어내고 험담하는 겁니다. 여기 참 부지런합니다. 뭐 했다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정당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결정과 허물이 바로 내 탓이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없는 것만 가지고 험담할지언정 저 사람의 신앙이 없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내 탓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드러내고 막 까발릴지는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내 잘못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없고 잘못된 행동이 왜 내 탓이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은 그건 어쨌든 나는 바른 걸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흠을 틀린 것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바르게 알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혼자 자리가 천국가라 그러겠습니까? 너에게 깨닫게 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모습이죠. 잘못된 사람 판단이나 해쌓고 무효 비판하라, 그런 도구로 여러분에게 너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복음을 알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어리석음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허물이다는 이런 그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대로 그에게 가르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도 한참 배워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한참 버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 신앙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떠들겠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궁휼을 진심으로 깨달은 그런 자세는 다른 사람 허물 결점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내 허물로 여기고 내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게 진짜 궁휼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에게 돌렸습니까? 몽땅과 예수님에게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궁휼인데 이 궁휼을 입은 자로서 궁휼에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 허물이 내 탓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면은,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러지 말라 말렸을 것인데 내가 없어 저 사람이 저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 내 탓이고 내 허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어떤 하나님의 궁휼을 항상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궁휼은요, 궁휼이 있는 신자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궁휼 없는 자에게는 궁휼이 안 나와요.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성도로 존재한다면은 우린 틀림없이 서로에 감사하는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저러한 성도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미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예, 생명 싸게 속에 쌓였다, 이것은요 그 값지고 귀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싸게에다가 잘 싸가지고 묶어두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원수의 생명은 물미를 던지듯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 생명과 원수의 생명을 대조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게 다윗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윗 생명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지 못하니까, 귀한 생명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초라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르간 나발을 쳐 죽여버리고 아비가일은 칭찬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윗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다윗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우린 분명 나발이 아니고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약재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약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평가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한 성도를 내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험담할 수도 없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누군가에게 허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길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한 내 허물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 서로에게 존재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로 되어지자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성도로 만난다면 우리에게 만나 분명히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겠는가 꼭 생각하시고 아비가일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만남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관계들이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여겼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귀한 만남이고 귀한 모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생각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얘기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하나가 된 이 모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모임을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이 모임에서 내가 격려를 받고 위로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써 모임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내가 보내어진 이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에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그 정신을 주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회를 받았사온 저 공회를 베푸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시고 아비가일의 그 정신과 그 믿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내 허물로 보면서 형제를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런 관계로 모여지기에 부족함이 없고 더욱더 그러한 모습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